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도 잃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에 감동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심령 중 그 하나도 잃지 말라는 하늘 아버지 뜻받들어 말과 행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며 어린 영혼들을 온전히 구원해내는 구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독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유럽 교회와 독일 교회의 실상에 관해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젊은이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멋지고 큰 교회당이 몇몇 노인들만 연세 드신 분들만 남기고 이제 텅텅 비어. 그냥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20여 년 전. 그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텅텅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당들을 빌려서 이제 한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한인들이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나면 이제 독일 목사님들께 그 담임 목사님들이 혼나는 게 일이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더럽다는 겁니다. 하도 지적을 많이 받게 되니까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독일 목사님과 함께 만나자 그래서 이제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지럽혀서 어지럽히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교회가 더럽혀지는 까닭은 한인 교회들의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얘기하게 된 겁니다. 사실 독일 교회는 그저 활동량이 적으신 몇몇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용히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일주일 내내 예배당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먼지만 쌓여가는데 그러니까 조용하고 비교적 그리고 깨끗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한인 교회는 새벽 기도에 주중 예배 또 각종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북적거리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용하다 보니까 환경이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남의 교회를 사용할 때는 최대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나 아이들이 있는 장소는 아무리 조용하고 싶어도 늘 시끄럽게 되어지고 치우고 치워도 끝이 없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아마 아이들 키워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엊그제 제가 금요일 당회실에서 일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애들이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쳤나 너무 놀라서 달려가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좋아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왜 반가운데 소리를 지르냐 말이야. 비명을 그것도. 예? 참 웃음소리는 왜 그렇게 큰지 참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애들만 지나가면요 이상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주변이 망가져요. 그냥 하나씩 떨어지고 위에서 툭 떨어지고 그냥 망가져. 지저분해져. 저희 교회에도 문짝이 다 망가지고 커튼이 부서지고 창문틀이 고장나고 심지어 대형 창문까지 다 깨지고 난립니다. 아마 모르시는 걸 말하실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여기 앞에 지붕 위에 큰 나무 지팡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게 어떻게 저기 위에 올라갔냐 궁금해서 누군가에게 물어봤더니 남자애들이 그 위험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또 거기서 칼싸움하고 돌았다. 정말 우리 애들은 참으로 모험심이 강해요. 그렇죠? 창조적이고 두 개의 심장 박지성 닮았습니다. 매우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요. 예배당 성가대실이 수시로 축구장으로 변하기도 하고 좁은 교회 모든 공간을 아주 꼼꼼히 활용해서 잘 놀고 있는 겁니다. 월요일이 되면요 교육관을 청소하시는 분이 놀라서 한마디 합니다. 어제 무슨 전쟁 치렀나요? 방마다 넘쳐나는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에 그러면 저는 늘 우리 교육부 담당 디렉터들을 불러서 독일 목사님처럼 지적하고 야단칩니다. 교회당 좀 제발 좀 깨끗이 사용하고 애들 좀 조용히 시킬 수 없냐고요.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애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시장 뒷골목같이 시끌시끌한 이 교회 분위기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당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교회당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당이 다 부서지도록 아이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놀더라도 세상에서 놀지 말고 진짜 교회당에 와서 놀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교회는 남녀노소가 어울려서 주일을 역동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생명이 정말 우리 애들 계속 태어나잖아요. 혼화식하고 이런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다지 희망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한인교회 부흥의 주된 이유였던 한인 이민자 수는 지난 몇 년간에 급격히 줄어서 이민교회로는 이제 앞으로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상들입니다. 게다가 우리 자녀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90%가 넘는다 해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경우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만 해도 예, 그렇지요. 사실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냥 행여나 다른 교회라도 다니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아이들이 대학 입학과 더불어서 가정도 떠나고 그리고 부모도 떠나고 그리고 교회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인구 절벽이 아니라 한순간에 교회에 몇몇 노인들만 남게 되는 교인 절벽 사태를 급격히 맞이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이들로 북적거려 좁아 터지게 보이는 이 교회당이 텅텅 비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큰 교회당에 몇몇 노인들만 다니는 독일 교회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잃게 된다면 유입되는 신자는 없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8장 14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네요. 시작.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작은 자는 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의 문맥을 생각해 볼 때 어린 아이를 지칭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 중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제 삶의 목적은 사실 그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 중에 나는 하나도 잃지 않는 거, 하나도 잃지 않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 우리는 항상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뜻,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우리 각 가정이, 우리 자녀들 중 그 누구도 신앙적으로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들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아이들을 잃지 않냐고 끝까지 교회가 북적북적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에 세워지고 미래가 희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와 그 다음에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째는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양육하는 어린아이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이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들 신앙교육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은요, 모세와 함께한 1세대가 취했던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제2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쟁취했던 약속의 땅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땅도요, 어떻게 보면 이민 1세들인 저희들이 쟁취하는 땅은 아니라 생각해요. 우리들은 여기 와서 이제 자리 잡는데 온 평생을 다 쓰는 거죠, 사실은.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광야길이에요. 잘 모르잖아요, 미국을. 그러니까 우리 1세들은 이렇게 살다가 갈 겁니다. 정말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은 저는 2세대라고 생각해요. 2세대 이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자녀들 세대가 쟁취해야 되는 가나안 땅이 이제 미국인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모두 광야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다 죽어버린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그 다음에 inherit 유업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민 1세대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양육해서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겁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것. 우리 이민 1세대의 목표는 하버드나 예일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버드 예열감을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당연히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 자녀들을 그 어떤 이유에서건 예수 신앙에서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거. 실족해 하는 일은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이들에게 행하는, 아이들이 왜 실족하냐, 왜 부모에게서 떠나는가, 왜 가정을 떠나는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예수님 시대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녀들을 좀 이렇게 손과 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계속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거든요. 말씀이 계속 연결된 얘기예요. 이걸 따로 떨어뜨려서 놓고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같이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손과 발을 사용해가지고 애들을 갖다 실족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손을 사용하고 발을 사용해가지고 애들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어른인 네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는 것이 네가 나을 거다. 연자 맷돌이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우리 한국 사회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옛날 예수님 시대에도 손을 사용해가지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발을 사용하는 어른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어린 애한테 그렇게 네가 어른으로서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너는 각오해야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손과 발,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아이들을 실족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내가 잘 몰라서 한국적인 정서에서 자녀 훈육의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있으시다면 반드시 자녀들과 시간을 내셔서요, 그렇게 행동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진솔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건 뭐 말하자면 굉장히 긴데요.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아이들이 그 마음에 그 한이 남아 있어요. 절대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셨을 때에 대한 분명히. 그러나 하지 말라고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손과 발 사용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주먹을 휘둘러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막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말안 들으면 다 얼차례 시켜가지고 뭐그 마대자리로 때리고 했다면 저도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할 거예요. 말안 들으면 주먹 쓰고 몽둥이 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손과 발로 사람을 실족케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요. 어린 시절 노상 때리고 맞는 대한민국 환경 속에서 자란 저에게 폭력은 매우 익숙한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는 폭력이 미화되기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저기 한국에서 막 주먹 잘 쓰는 애들은 막 굉장히 높임을 받고, 아마 인정받고 그랬어요. 인기도 좋았어요. 이게 그냥 너무나 오랜 세월 내가 병든 세상에 이렇게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목사인데요. 그 어떤 이유에서건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부끄럽게도 참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제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대오각성한 게참 많이 있는데, 대오각성 진짜 크게 깨달은 일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은 사람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대우각성한 그 많은 깨달음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자신의 힘을 자녀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에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에도 잃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근데 그렇게 힘이 별로 쓰임받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틀림없이. 한국에서 종종 학생들 가운데 그 친구들에게 집단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아이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왜 선생님께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왜 말을 못했을까? 왜 아이는 그냥 혼자서 고통하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 자신의 아픔을 꽁꽁 숨기고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 정말? 부모에게 얘기하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사실은. 이민을 가든지 무슨 학교를 옮기든지. 왜 근데 한마디 안 하고 꽁꽁 그러다가 왜 높은 데서 떨어져 죽는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 그 후에야 부모는 울고불고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부모에게 얘기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얘기 안 해요. 자기 비밀스러운 얘기. 정말 해야 될 얘기들 안 한다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한국인 가정에서의 부모의 힘이나 한국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힘은 연약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주먹과 몽둥이로 아이들을 겹치는 힘이 아니었을까, 혼나는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요, 밖에서 맞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서 아버지께 더 맞는 아들도 많았어요. 맞고 왔어, 너? 그러면 이런. 부모에게 이야기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은 왜 선생님께 얘기 안 했냐고 말하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권력, 훈육의 이유로 늘 몽둥이 들고 나를 때리는 선생님은 가까이에게 너무 위험하신 분. 학창 시절에요, 학교 등수 떨어진 만큼 때리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오늘 생각하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에요. 아마 공부 못한다고 맞았던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수학 문제 못 풀었다고 맞았다. 이건 진짜 어이없는 나라예요. 어이없는 나라. 돌이켜 생각하니까 성경을 딱 비추고 보면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병든 사회. 아니 공부 못하는 게 맞을 이유가 되냐 말. 그럼 부모가 와서 맞으셔야지, 그거는. 부모가 그 머리를 이어받은 건데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서 살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점이 뭔줄 아세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폭력에 길들여졌다는 거. 이렇게 훈육이라는 이름 하에서 저질러진 정당하다 생각된 폭력이 우리에게서 아이들을 다 쫓아낸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해, 아이들도 되게 불편해해요.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이 폭력에 이게 절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다시는 그런 부모님과 선생님과 말도 섞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비틀린 관계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인 가정에서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쩌면 가정에서 벌어진 폭력 때문인지 몰라요. 한인 1세들은요, 2세들이 가까이 너무나 위험한 분들이에요. 언제 맞을지 몰라요. 한국 드라마, 영화, 심심치 않게 폭력하는 장면이 오늘날까지도 나와요, 우리는. 그리고 그런 영화들이 막 수백만을 모아요, 수백만을. 친구 막 천만, 뭐 이렇게 모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때로 폭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다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사람들이 폭력을 쓰는 이유는 폭력을 쓰면 가장 짧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아내를 때리면 순간적으로 그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그 아내 입을 막을 수 있어요. 주먹을 손과 발을 쓰면. 자식을 때리면 시끄럽다 떠드는 아이를 잠시나마 순간적으로 조용하게 할수 있습니다. 막바로 결과 나타나요, 폭력 쓰면.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잃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비굴하고 모욕적으로 굴종하게 되는지, 어떻게 그의 인격이 망가지는지는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남자들 황혼이혼 많이 당해요. 젊었을 때 아내에게 주먹 쓴 남자들. 다 끝장나는 인생.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 완전히. 적어도 그 마음을 얻지는 못해요. 같이 사는 거지, 그냥 같이 사는 거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지 그건 하나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손과 발 쓰는 대신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은 어떻게 자기를 방어하는가입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제압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제일 먼저 부모에게 말하고, 모든 권력과 힘은 약한 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선생님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부모도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힘을 보여줘, 힘을. 그래서 권권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참 미국은 이런 점에서 참 성경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작은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번 집에 일찍 왔어요. 근데 내막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기가 막혔어요. 학교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앞에 있는 여자애가 그냥 가만히 있길래, 그러니까 다들 뒤에서 기다리는데 걔가 가만히 앉아서 내려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아마 무서웠나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냥 친절한 마음으로 그냥 살짝 밀어줬던 겁니다, 그 아이를. 예. 내려가. 살짝. 근데 그게 아마 그 아이가 원하지 않았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당장 그 꼬마 여자애가 선생님께 우리는 고자질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거를. 그 아이는 다른 남자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선생님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막바로 공권력을 행사해서 우리 애를 집에 보내버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일이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입장을 바꿔 우리 애도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불링, 괴롭힘을 당한다면 아, 이런 선생님이라면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예.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보호해주는 게 선생님이 하는 일이지. 한국은 선생님께 말해도 보호가 안 돼요, 보호가. 그러면 그 힘은 뭐하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힘은 약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쓰는 것이 옳은 방향이죠. 그러면 약한 아이들은 괜히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서 주먹 키우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법에 따라 세워진 공권력을 신뢰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가 가진 일세의 모든 힘, 부모와 어른들의 힘을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돕는 데 온전히 사용해서 자녀를 실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빨라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애플리케이션,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자녀에게 과거에 좀 손과 발을 쓰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예, 자녀들에게 반드시. 예. 뭐 제 자신도 아주 어려운 시절에 한번 잘못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저도 이렇게 폭력에 길들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폭력에 길들인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또 때립니다. 자기가 맞은 대로 때려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맞은 대로 내 아들을 때리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회개했어요.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빠가 그때는 몰랐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안 떠나더라고요. 잘못은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들을 똑같이, 내 딸을 나와 똑같은 인격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대로 지나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서 근절하면 제가 개런티 해드릴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걸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가까운 회복된 관계 되어질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실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녀를 잃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자녀를 예수님처럼 대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북한은 현재 온 세상에서 깡패국가로 멸시받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탈북자들 도망치고 싶은 나라들이 늘어나는 집단 감옥 같은 나라이지요. 그런 세상을 만든 중심에 북한 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진짜 지옥 같은 나라를 만드는 세상에 중심에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지도자의 모습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서 나이든 어른이 짝다리 짚었다는 사실을 하나로 기관총으로 난세 살해하는 그런 폭군입니다. 어느 날 사진 한장 보았습니다. 그 젊은 폭군 앞에 한 나이든 장군이 무릎을 꿇고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언젠가 미국의 빌 게이츠가 남한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는 한쪽 호주머니에 손을 놓고 한국 대통령과 악수했다고 해서 무례하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면.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절을 할까요? 아니면 그분의 한 손을 공손히 두 손으로 맞잡아 드릴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예수님 앞에서 할 것인지를 생각하든지 간에 주님은 바로 그 행동을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면 절대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만 아이들의 말은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애들은 가라고 야단치고 애들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인사 안 한다고 혼내고 말도 친절하게 하지 않고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김정은 씨 앞에서 그랬다가는 기관총으로 죽을 수 있는 죄를 우리는 거림없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말만 하고 끝낼 때가 참 많죠. 그렇죠? 어른들은 그냥 어른들 할 말만 하고 끝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과 대화하면 그래서 좌절하는 게 그 이유예요. 내 말은 한마디도 못했어. 근데 그분은 그분 얘기만 하시고 너희대로 해.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That's it. 그러고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포기하고 1세대를 포기하고 그런 부모님들이 믿는 예수님까지도 포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은요 좀 달라요. 한국에서 교육받은 아이들하고 어른이 이야기하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요. 미국에서는 사람이 말할 때 눈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크게 무례한 행동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정반대죠.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아이들은 눈을 내리깔아야 되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지 이제 눈을 마주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공손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Look at me when I'm talking to you.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나 똑바로 쳐다봐야 돼. 눈 다른 데로 돌리면 그건 진짜 무례한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미국의 이민은 한인 1세대는 이 차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자기 아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더 자녀를 혼나게 됩니다. 근데 자녀에게 한 번만 물어봐도 그 일을 알 거예요. 너 왜 나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니? 그럼 아이가 얘기해 줄 겁니다. 선생님이 Look at me when I'm talking to you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대화가 없잖아요. 그냥 쳐다보는 게 그게 그냥 예, 화가 나잖아요. 일방적이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자녀를 잃어버려요. 소중한 자녀를 정말 눈을 빼내줘도 아깝지 않은 그 아이를 그렇게 맥없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녀를 예수님처럼만 대한다면 우리가 우리 소중한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며칠 전에 Celebration이라고 하는 제목의 좋은 동영상 하나 봤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인 아빠의 딸이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미국에서 F학점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하자면 주니어인가? 예. 미국에서 학업이 중요한데 부모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을 주는 점수였기 때문에 그가 크게 당황했지만 이분이 다행스럽게도 예수 믿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좋은 점은 뭡니까? 당황이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부모님께 하나님이 깨달음이 온 겁니다. 부모는 늘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서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 성적은 크게 관계가 없어. 늘 그렇게 해왔지만 속으로는 그게 거짓말이죠. 속으로는 너는 하나님 딸이 아니라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A학점 맞아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돼. 이게 이제 상반되는 이율배반적인 상반되는 생각이 항상 생각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F학점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그래서 딸아이를 불러내서 좋은 저녁을 대접하고 Celebration을 해주었습니다. 딸이 질문했어요. 펠러브레이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펠러브레이션이 사실은 영어 단어에 없는 단어거든요. 네가 학점을 C를 맞았으면 셀러브레이션을 해줬을 텐데 F를 맞았기 때문에 펠러브레이션을 해주는 거다고. 예. 그렇게 이렇게 가벼운 조크하면서 부모가 이제 대화를 시도하니까 딸아이 말문이 열린 겁니다. 자신의 F학점을 맞게 된 이유. 시험 전에 학교에서 그 답지가 유출되었던 겁니다. 거의 모든 학생이 그 답지를 보고 쓰게 되었는데 자신은 그 정직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자기만 답을 안 보고 쓴 거예요. F. 이렇게 F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때리기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아예 뭐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부모는 자기 생각에 취해서 너 아빠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너뭐 하는가? 그런 말로 상처 주고. 그 이후에 이 딸이 좋은 대학에 어플라이 하면서 그런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 에세이 제목이 Celebration. 정직하게 살때 실패할 때도 있지만 F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 저를 뽑아주신다면 그런 사람들을 정직하게 살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에세이 글이에요. 이 학생이 학교에 입학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점수가 좀 미달됐는데도 합격장이 왔대요. 제가 주목한 점은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간 것이 아니고요.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녀의 실패 앞에서 자녀를 탓하기보다는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부모로서. 그리고 진솔하게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말을 한마디 이렇게 했지만 다르게 말하면서 이율배반적인 거짓말하면서 살아왔던 내 자신의 모습, 그 부모의 모습,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오히려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내 말만 일방적으로 해오면서 살았잖아요, 평생을 거의. 근데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했던 그 부모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녀를 예수님처럼 영접한 성도의 신앙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늘 자녀를 예수님처럼 대접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이 세대를 하늘 아버지 뜻대로 단한 명도 잃지 않고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때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유럽 교회들은 거의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럽의 선교지로 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마 저들의 교회가 유럽 교회가 텅텅 비게 된 이유는 한인 이민 교회처럼 뭐 유입되는 한인이 없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의 유럽 교회가 비는 것은 아닐 겁니다. 뭐 자기네 나라에서 배워가는 거니까. 단지 자기네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이겠죠. 후세가 없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한국민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소리 없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교회는 쇠잔해지게 되면 텅 비게 되죠. 그러나 어린아이 하나도 잃는 것이 하늘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저들을 잃지 않는 길은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말씀해 주세요. 첫째로 아이를 실족케 하지 말라고, 손과 발 사용해서 실족케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데 눈을 사용해 가지고 눈으로 밉게 본다든지, 제발 눈을 부드럽게 뜨라고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초리가 안 좋잖아요. 아버지 눈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도망 다니잖아요. 아버지 눈만 마주치면. 그러니까 제발 실족해 하지 말라고. 그럼 아이들 다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둘째는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대접하라고요. 한인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줄 아세요? 교회 분쟁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그냥 부모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냥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싸워요. 근데 싸움을 하는데 화해할 줄은 몰라. 그리고 너무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고. 저도 교회를 옮겼었어요. 제가 교회를 두 번을 옮겼었는데 한 번은 우리 애가 뭐 태어나기 전이니까 뭐 그거는 큰 영향이 없었으리라 생각해요. 네, 두 번째 이제 이 교회를 오게 될때 제가 교회를 옮겼어요. 이 교회에 와서 깨달았어요. 앞으로 내 평생에 다시 교회 옮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그딴 게 하나도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내 삶의 본분인데, 내가 내 자녀를 잃어버린다면 나는 뭔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 도대체. 그래서 가만 보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목회자가 고집 부릴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나만 죽으면 돼, 솔직히. 그냥. 예. 그래서 뭐좀 이렇게 마음에 안 맞고 그러면은 나만 죽으면 돼. 그럼 내 애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를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살아, 내 주장이. 그래가지고 애를 옮겨버려. 애들은 아무 의미도 없어. 제가 그때요, 교회 옮길 때 지금도 기억나. 우리 큰아이가 펑펑 울더라고. 아이를 붙들고, 친구들 붙들고.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다시는 이런 슬픔을 내 자식에게 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정든 친구들하고 그렇게 헤어져. 부모 신앙 때문에. 말이 되냐고,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다.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조용하게 다니면, 이거 뭐 직분 다 내려놓으면 돼요. 아니면 아니면, 아, 일안 하면 돼. 우리 아이들이 상처만 안 받을 수 있다면, 실족치만 않을 수 있다면. 그래가지고 이산가족도 이런 뭐 생이별을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다시 교회 다니겠어? 아니, 교회? 애들 그렇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행동에 따라서 자녀들은 신실한 성도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린 심령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늘 말과 행동에서 어린 심령들을 예수님처럼 대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 애들이 우리를 안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또 얼마 갈지 모르니까. 이 교회 다니는데 얼마 갈지 몰라. 우리 아버지 항상 그랬어. 거기서 또 자기 신앙에 뭐 이게 곤조로 살다가 또 맞지 않으면 또 어떤 행동할지 몰라. 애들은 안 가는 겁니다, 절대. 그러니까 우리 말과 행동은요, 그냥 아이들에게 맞추면 돼요. 그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오히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십시다. 그래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든든히 세우고 온 세상을 고난 이래 존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